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2월 초에 제가 개인수비를 떠난 것 같아요. 떠나서 13년 그렇죠? 한 8개월 만에 개인수비를 처음 온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변했어요. 개인수비 그때는 미국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와서 보니까 미국이 됐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쭉 보면서 야, 개인수비는 미국이 됐네. 정말 좋아졌어요, 이 동네가.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다시 한번 반갑고요. 중국 간지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2002년도에 가서 지금 보면요. 지금은 중국이 너무 잘 살아요. 상하이에서 한국 사람들이 서민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중국 분들이 너무 잘 살죠. 한 5년 전만 해도 이제 상사 주재원으로 우리 한국 분들이 오시거든요. 상사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진급해서 이제 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진급에 누락되신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이제 중국 회사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신방 가서 집사님 요즘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가 되지 않고 중국 회사 들어갔다라는 걸 조금 이렇게 개면적어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중국 회사 다녀요.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신방 가서 집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중국 회사 다녀요. 그러면 간 사람 전부 다 우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야, 이게 불과 몇년 전, 이게 얼마 안된 거예요. 이제는 중국 회사 다니는 게 월급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우와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요. 우리 한국 분들이 조선족 회사, 오너가 조선족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근데 제가 2년 전 가을을 잊지 못하는데요. 이제 상하이에 처음에 가서 우리 중국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 중국 분들을 이제 조금 무시하고 그러는 게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중국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LA에 흑인 폭동이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분들보다 조금 더잘 산다고 함부로 대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중국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다 일하는 파출부 같은 아주머니들을 다 매일 써요. 근데 2002년도에 갔을 때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한 10시간 일하는데 풀타임으로 한달 일하면 150불만 주면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일하는 중국분 아주머니들을 두 분씩 막 쓰기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 한 말이 뭐냐? 이제 나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집에 일하러 들어갈 거야. 그런 말을 했댔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중국에는 바람마가 많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바람마 해줘야 될지도 몰라 그런 말 했거든요. 그거는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이었어요. 근데 2년 전에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집에 일하러 들어가는 거야. 그게 정말 이게 불과 10년 만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현실로 되어지니까 그 애들한테는요, 주일학교 이 교사나 사역자들이 여러분 학교 가서 중국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차별하면 안 돼요 이랬거든요. 요즘은 주일학교에서 그런 말 하냐 안 하고요. 애들이 알아요. 왜냐면 중국 애들이 갖고 다니는 그이 전자제품이나 갖고 다니는 게 자기 것보다 좋으니까 애들이 중국 애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가르쳐서가 아니라 애들은 뭐그뭐 그대로 뭐 동물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중국 애들 함부로 된다 이런 건 아예 없어지는. 중국이 정말 이제는 상하이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살아요. 상하이하고 그 옆에 절강성, 강소성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가 갖고 있는 BMW 벤츠가요. 동남아시아 전체가 갖고 있는 BMW 벤츠보다 더 많이 있다고 하니까 참 정말 잘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14억이 그렇게 다잘 사는 건 아니죠. 5천만 명이 잘 산다 해도 아직 13억 5천만 원또못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은 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중국을 차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국을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경제라는 측면 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예요?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 아, 뭐 영국이나 옛날부터 하면 이제 최근의 숫자, 최근의 통계로 하면 미국이나 한국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죠. 세계 선교사 파송 1위가 차이나입니다. 중국이 선교사를 지금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지우세요. 중국은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도교. 5대 종교는 법적으로 자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기독교인 수가 지금 몇이냐? 개신교에, 카톨릭 말고 개신교가 1억 2천만 명까지 기독교 신자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숫자를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중국의 현재 나온 통계 중에서 미니멈 7천만 명 미만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이냐? 아무리 없어도 7천만 명이 넘습니다. 7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을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라고 하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7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로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탄압하느냐, 예수를 못 믿게 하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를 믿게 해요. 기독교를 가져도 돼요.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로 통제하는 게 있어요. 통제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거죠. 통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통제의 가장 큰 거는 기독교 종교 활동은 정해진 종교 활동 장소에서 하라는 거예요. 장소. 여러분 이건 두바이도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두바이도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두바이도 이 개신교들이 모일 수 있는 컴파운드를 이렇게 딱 정해서 그 안에서 여러 나라들이 그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진 종교 활동 장소를 벗어나서 종교 행위라면 두바이에서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정해진 장소, 종교 활동은 정해진 장소에서 해라. 그럼 기독교는 기독교가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되고, 그 정해진 장소에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국 사람들을 가정교회, 지하교회라 그러고요.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전부 비자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두바이에서는 벌금으로 처리하고 중국에서는 비자 문제로 처리하는 걸 다른 말로 추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몇 개월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남았는데, 여긴 종교활동 장소가 아닌데 종교행위를 했으니까 당신은 나가십시오. 그리고 5년 동안 관광비자를 안 주겠습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받는 추방이라고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인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정해진 장소였냐? 그 정해진 장소는 중국 기독교입니다. 그 중국 기독교를 다른 말로 삼자교회라 그래요. 이게 원래는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선교하던 것을 이제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를 하면서 제국 세력과 더불어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 나름대로의 중국 기독교를 형성하자라고 하면서 그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을 따온 것이 삼자 정신이에요. 삼자. 세 가지 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전. 중국은 스스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목사 외에는 다른 목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삼자 쪽에서. 왜냐하면 자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치입니다. 자치. 중국은 스스로가 중국 교회를 다스리겠다. 세 번째가 자양. 중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중국 교회가 스스로 공급하겠다. 이게 삼자 정신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기독교인 삼자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는 종교 행위, 기독교 행위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삼자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한다? 그건 위법이 돼요. 왜냐하면 종교 활동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문화혁명 이후에 모든 종교들을 다 없애고, 예를 기독교를 갖고만 이야기한다면 이제 예배당 문을 폐쇄하고 신학교 문도 닫게 하고 선교사들 추방하고 목사님들 투옥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때는 종교 활동을 못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를 다시 열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변형되어진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기독교를 허락을 해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폐쇄되어졌던 이런 예배당에 다시 들어와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 중국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감격하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중국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는 합법이 되지만 거기 중국 지도자의 일부는 당신들이 이 삼자교회를 처음 이렇게 내렸던 정치와 결탁해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당신들은 신앙의 변절자다. 당신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그래서 당신들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그 지도자들이 중국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삼자와 함께 중국 지도자들이 정치와 결탁되어져서 어쨌든 예배를 드린 사람들, 이분들이 삼자 중국 기독교고,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정치와 결탁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을 끌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중국 정부 쪽에서 봤을 때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통제한다는 면들 속에서는 하나로 이것을 관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왜 니네들은 예배당 드리라고 예수 믿으라고 기독교 믿으라는 자유를 줘서 여기서 하라 그러는데 왜 쟤네들하고 같이 안 들고 니네 여기 드느냐? 그랬더니 이 나간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을 압력을 해서 이때 이제 뭐냐? 종교 활동 장소가 아닌데 종교 행위를 했으니까 이거는 경범죄예요. 그렇게 죽을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류 15일밖에 안 돼요. 구치소에서 15일. 그 구치소 15일 갖고는 이걸 다룰 수가 없어서 어떠냐? 구류 15일 플러스 공무집행 방해 플러스 이쪽이 다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선교사들하고 연결돼서 간첩죄. 그러면 갔다가 몇 년씩 감옥에다 집어넣으면서 이 가정교회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분은 죽으면 죽을지 절대 이걸 타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계속 이거를 하나로 중국 기독교로 관리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중국 정부는 니네들은 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냐? 왜 니네 하나가 되라? 근데 절대로 양보를 서로가 못 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은요, 중국이 100% 완전히 기독교가 개방이 돼도 아마 가정교회와 이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한 교회가 있고 신사 참배를 안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 둘의 그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사 참배한 교회를 향해서 마귀 새끼들이라 그랬고 어떤 면 속에서 신사 참배하신 분들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이제 그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마음들이 닫혀 있고 막 그랬던 한국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죠. 지금 중국 교회 안에 속에서도 이 삼자와 가정교회가 그런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계속 가정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제는 그래, 중국은 두 개의 기독교로 가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묵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2대 8 정도로 가정교회의 지하교회가 더 많았어요. 가정교회 지하교회라 그래서 이렇게 가정 집에서만 보는 거 지하실에서 보는 게 아니라 빌딩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종교 활동 장소가 아니라는 말을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해야겠지.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뭐 숨어서 이렇게만 보는 그런 게 아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종교 활동 장소가 아닌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손민석 목사님이 지금 중국 갔어요. 가서 깃발을 들었어요. 거기다 뭐라 쓰냐? 나는 목사다. 아니면 등에다가 나는 목사다. 그러고 막 걸어다녀요. 공안이 중국 경찰이 잡을 거야, 안 잡을까요? 안 잡아요. 왜냐? 중국에 목사 많아요. 네가 목사인데 왜? 중국이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인이 7천만 명이 있으면 남북한 인구가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인데 그래 너 목사인데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 문제가 되냐?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하면 위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졌다라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종교 활동이 예배 아니면 찬양, 기도, 전도 이런 거를 어디서 하느냐라는 장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민석 목사님이 삼자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면 합법이 돼요. 근데 그 삼자교회를 벗어나서 종교 행위를 하면 거긴 종교 활동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통제를 한다. 통제하는 것이 장소적 통제가 일단은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점점 2대 8 정도 됐는데요. 두 개로 지금 가면서 중국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이제 삼자의 그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이 유학도 갔다 온 분이 있고 많아서 지금은 삼자교회 목사님 중에서 굉장히 복음적이고 좋은 분들이 많아졌어요. 또 가정교회는 그동안 선교사들만 접촉이 됐죠. 선교사들이었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단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그래서 외국 교회는 중국 교회를 흑백 논리로 볼 수가 없어요. 삼자는 다 신앙이 잘못된 사람, 가정 교회는 다 신앙이 복음적인,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양쪽 다다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양쪽 다다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 지금은 점점 변화되어지고, 지금은 한 7대 3 정도로 삼자 교회가 많아졌어요. 삼자 교회가 많아지고 삼자교회가 계속 부흥을 해요. 많아지고 더 아마 지금은 7대 3, 이게 가정교회가 한 7대 3 정도에다가 이제는 한 6.5, 3.5 정도까지도 많아졌어요. 이 삼자가 점점 커져요. 커지고, 그리고 가정교회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외국에서 들어온 중국 분들이 이제 많아져요. 이렇게 유학 갔다 오신 중국 분들, 아니면 외국에서 기업하시다가 이제 스카웃돼서 오신 분들, 이분들이 외국에서 기독교인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가정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들도 이제 굉장히 높아졌고,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헌금들이 많아요. 헌금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져서 뭐 카자흐스탄에 중국 교회를 하는데 거기 한 17만 불이 필요했댔어요. 그래서 중국 가정교회가 13만 불 내고 미국 선교사가 4만 불 내고, 그래서 예배당 짓고.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이제 너무 이제 헌금이 많아져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제가 13년을 살면서 중국을 느끼는 거냐, 그냥 감이 아니라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작정하고 키운 나라가 중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용하기로 작정해서 이끌어 오신 나라가 중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엄청난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이미 나가 있어요. 그게 세계 1위예요, 지금 1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국 경제를 성장한다, 뭐 G2로 성장한 국가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영적인 기독교 세계에 이렇게 지금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향해서 행하실 일로 이렇게 딱 보면, 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중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복음의 서진, 실크로드를 통한 복음의 서진으로 예루살렘까지 다시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이 숙제를 1940년도에 중국 교회들이 가졌던 숙제들이에요. 그 숙제들을 지금 이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 일을 이뤄가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여러분, 이미 중국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면서 화교권들을, 디아스포라, 이 중국의 차이나의 디아스포라들이 이미 형성돼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15년, 10년 사이에 나온 중국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두 배로 성장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게인스빌도 중국 분들이 얼마나 와 있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 쪽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게, 거기가 다 코리안 타운이라고 했던 곳들, 그러면 이런 곳에 이제는 다 코리안 타운이 아니에요. 전부 차이나 타운이죠. 전부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다이아몬드 바라고 하는 그쪽은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안 살던데요, 제가 지난 5월 때니까 완전히 그 동네를 전부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다 장악하는 것 같아요. 이 뉴욕의 플러싱은 이제는 차이나, 저기 완전히 그 코리안 타운이 아니죠. 플러싱은 이제는 완전히 거기는 뭐 중국 사람들이 다 저거 한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주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뭐 키르기스스탄, 몽고, 아니 그못 사는 나라들까지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곳 속에 지금 중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다 어디 갔냐? 파송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달 얼마씩 선교사한테 지원하는 걸 은행 구좌를 통해서 간다든지, 계속적인 어떤 선교사들의 관리가, 이런 것들이 아직 그런 시스템들은 안돼 있어요. 중국에 나온 선교사들이 차이나타운에 들어가서 다 자비량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생활이 되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중국을 사용하시는데요, 중국이 정책 국가적인 정책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정책으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이슬람 선교를 위한 길을 여는 이거를 해요. 그분들은 이슬람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런 선교라는 앵글로 보면요. 와, 그동안 선교사들이 그 거기서 죽어가면서 그냥 소총 부대처럼 이렇게 총 하나로 땅땅 쏘면서 선교하던 것 속에 이제는 대포를 갖다가 쏴붙는 것을 정부가 하고 있어요. 길을 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하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우르무치라고 하는 위구르족이 있는 우르무치 쪽에 거기는 마지막 실크로드의 도시가 카시가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는 위구르족의 영적 고향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티벳이 독립운동을 하고 위구르족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국 정부가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수민족을 자극시켜서 독립시켜 가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독립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티벳을 붙잡고 있고 위구르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제일 그래도 국제단체에서 좋은 선교사들이 이 우르무치라고 하는 그쪽에 와 있어요. 이 카슈가르는 위구르족의 영적 고향으로 이슬람들의 영적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여기는 스웨덴 선교사들의 무덤과 같은데요. 그리고 굉장히 복음 증거하기 어려웠댔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자꾸 이 티벳이나 위구르족이 이렇게 어떤 면 속에서 독립운동을 해가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 계속 탄압하면 누를수록 더 문제가 되니까 지금 우르무치가 100만 도시인데 거기를 300만 명이 사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의 한족들이 더 와서 살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슈가르가 파미르 고원 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의 지붕이 저 파미르라면 파미르 고원 밑이에요. 거기가 6개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는 아주 저 끝이에요. 그런데 그 실크로드의 마지막 도시 그 카슈가르를 가려면요. 상하이에서 비행기 타고 우르무치까지가 5시간. 거기서 다시 1시간 반을 타고 가면 그게 카슈가르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LA 가는 시간만큼보다 어느 때는 더먼 거예요. 이게 지금 상하이에서 카슈가르까지 간다는 게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카슈가르를 홍콩 옆에 심천이라고 있어요. 홍콩 옆에 제2의 심천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보면요. 와, 정말 5시간을 중국을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내려서 또 국내선을 아니 저기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들어갔는데 또 대도시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를 어떻게 하냐? 위구르족을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놀라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200만 명의 한족들이 몰려오도록 거기를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거기가 6개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기 때문에 물류 창고로서 물류 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육로로 넘어오죠. 이쪽으로는 파키스탄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게 물류로 지나가는 그 차량들과 함께 물류 도시로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속셈은 위구르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가 선교사들이 개신교 우리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가장 어려웠던 곳에 이제 점점 들어가기 쉬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의 복음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하나님이 로마를 사용하신 것처럼요. 지금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면서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당분간 중국 경제는 업앤다운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중국은 계속 성장해 갑니다. 왜 그러냐? 영국이 가장 경제가 성장했을 때, 미국이 가장 경제가 성장했을 때, 한국이 가장 경제가 성장했을 때 선교사가 제일 많이 파송됩니다. 중국이 당분간은 경제는 성장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중국이 그동안 너무 버블이 심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이 뭐 쇠퇴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문제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이 이 유럽이나 서구권, 미국이나 이런 정도를 바라보면서 뭐 일본까지 포함해서요. 인구가 1억 아니면 뭐 3억, 4억 이 정도 되어지는 나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통한 지표들을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호주만 해도 인구가 뭐한 2,500만 명 된다. 2,50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이 14억이라고 하면요. 1억 인구를 가진 나라 1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수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14억의 내수로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가 어떤 일이 날까? 어떤 경제학자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속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중앙 집권 통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다가 모든 걸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어떤 부분에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중앙 정부가 개입되어져요. 이랬을 때 중국 경제가 또 어떤 역할을 되어줄 수 있냐? 거기다가 더 정한 거는 중국은 땅이 공개념이에요. 다 국가 거잖아요. 부동산이 어떻게 오른다 내린다 얼마든지 국가가 개입해서 지금 이제 뭐 30년 아니면 50년, 70년 이렇게 땅을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중국은 아파트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개인이 살수 있어요. 완전히 영구 소유예요. 그러나 그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 개발상은 정부로부터 그 땅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그땅 자체는 계속 연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어느 정도 너무 뛰는다는 문제가 그러면 재계약을 안 해주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중국은 지금 이런 자유주의의 그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시장 경제로만 해석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큰 소리들이 많이 내는 게요. 미국이 왜 민주주의로 선거를 한다? 중국이 공산주의라 사회주의라 문제 있다고? 야, 그러면 지도자를 뽑는 거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다는 미국이 검증되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그냥 대중의 인기 이 트럼프 같은 이런 사람들 같이 그냥 인기를 발언한다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얻어져서 그냥 대통령 되는 게 그게 좋은 지도자냐는 거예요. 중국이 도리어 어떤 이 풀을 형성해서 어릴 때서부터 그 인원이 얼마가 되든 계속적으로 키워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증되어진 몇명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국가적인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일 수 있지 않느냐? 왜 니네 방식이 더 민주적이고 그것이 더 좋다라고만 생각하냐? 그건 니네들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중국은 중국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논리를 이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중국 쪽의 논리들 앞에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수긍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14억이라는 인구를 갖고 움직이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의 이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뭐 경제학자나 이런 정책인 건잘 모르고 선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중국을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라고 알지 마시고 중국은 기독교를 뭐 한다고요?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직 그렇게 100% 모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화를 하든 메일을 하든 저 같은 목사는요 늘두 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중국 경찰 공안의 임재, 이두 분의 임재는 뭐 항상 느끼면 24시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키우시고 작정하신 그런 놀라운 세계 선교를 이뤄가는 그일 가운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중국분, 중국 학생들, 중국 사람들 만나면 좀 따뜻하게, 그리고 또 영적인 면에 크리스천이라면 더 좋게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아마 상하이가요, 상하이는 행정구역상 서울의 10배요. 땅덩어리가 상하이가 서울의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빌딩수로는 맨하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상하이 사람들은 그 상하이 거기 그 푸동이라는 데는 맨하탄하고도 안 바꾸겠대요. 물론 이제 맨하탄도 상하이하고 당연히 안 바꾸겠지만 하여튼 이분들이 그 정도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빌딩수로는 상하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상하이는 땅이 이제 넓게, 맨하탄은 좁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일본에서 도쿄에서 10년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예, 도쿄에 있을 때 10년, 그때 제가 홍콩을 가면 아, 홍콩이 이렇구나. 이게 중국 분위기가 이렇게 느꼈는데요. 제가 지금 상하이 살다가 홍콩을 가면 앞으로 상하이가 그런 경제나 어떤 외형적인 그 스케일만큼